VOA World News.
VOA 지금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해군 장병과 군함이 러시아에서 돌아오지 않는 점을 감안해 푸틴 대통령과의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이번 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경비함정은 지난 25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함정에 발포하고 나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 해군 소속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에 군함과 보급선을 파견했다며 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 어디서든 항행의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국제 공해상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운항이라며 타이완 군은 이 지역에서 선박의 통과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중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9일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한 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법원 법정에서도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9일 특검 측이 제기한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코언 씨는 이날 뉴욕 연방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2017년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려는 문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밀러 특검은 코언 씨가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려는 계획과 특정 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29일 기자들에게 코언이 허약한 인물이라며 그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구테우스 총장이 28일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우스 확장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이 이날 기후변화와 테러, 난민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머지않아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서쪽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비핵화 조치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이미 사용이 불가능해진 핵시설을 폐기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직경 80m 이상의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붕괴해 약 8분 후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는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나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한계를 맞아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식을 적절한 비핵화 과정으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핵실험장을 해체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에도 현장 사찰과 확인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헤더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연계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머지않아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공개 의회 보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미뤄지고 있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과 회담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너무 길어지기 전에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혀 아직 조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심포지움에서 안보를 핵무장에 의지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Diplomatic process with North Korea has essentially hit a wall. It's very hard for me to see how we solve this.
미국의 대북 외교 노력은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혔으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줄어서 긴장이 완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런 대화 국면은 마치 평온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2년 후 군사적 균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Talking can simply become a cover that gives you the impression of progress or tranquility, but you could wake up a year or two later and find that.
하스 회장은 이어 향후 대북 관계에서는 정상 간 외교보다 실천이 강조되는 실무급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석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로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실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핵시설 사찰이며 북한은 관련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have inspectors throughout the country looking at sites, verifying sites, making sure they're able to have free access, accessibility and transparency.
사찰단이 북한의 핵시설을 검증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핵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 공급 전면 차단 등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미국의 전략은 더 많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긴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회에서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n't cut off oil, petroleum yet from North Korea. That's an option. We have more resources that we could direct toward financial sanctions. There's far more that we can be doing in Congress.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도 김정은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judge Kim Jong-un by his actions, he's done nothing. And I think it would be a huge mistake to lessen the sanctions in any way, nor do I expect President Trump to do that.
케네디 의원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국이 약속한 북한의 밝은 미래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한국,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행동은 표면적 조치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코커 위원장을 이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후 비핵화 협상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북한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미국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과의 과정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어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들이 아무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국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고 최근 임명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역할도 인상적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간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줄곧 하셨는데요.
I don't think there really was much agreed to there, and I think people realize it was more of a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알고 보니 단순히 미북 간 첫 만남에 불과했고 언론용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속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우선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실질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지점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는 관심을 보이기 위한 정도의 피상적 단계들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또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야 그런 바람직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요.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 씨 일가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이번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화 민주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 선의를 갖고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핵화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제재 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at's made it more difficult. 대북 압박 정책은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늘 도전받아왔고 미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년 의회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나요?
Yeah, 이 문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손에 더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는 과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법안을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참 괜찮은 법안입니다. 이 비핵화 협상은 행정부에 달린 일이고 물론 의회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를 돕는 법안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외교관리들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당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트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Republic of Korea. plays an essential role in denuclearization as it relates so directly to our security commitment and our security posture in the region.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영내 안보 공약과 방위 태세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 간 한반도 진전과 비핵화 진전을 둘러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캔사스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북한 경제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역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bsolutely essential. Because if we're going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limits on its nuclear program, much less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매우 큰 당근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과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뿐 아니라 민간 통신사,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다른 경협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듯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희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 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Of course, the North Korea wants all those economic benefits without sacrificing any of its nuclear program. So that's really the big, I think, the big problem in the negotiations. As far as I can tell.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남북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In theory, it could because the railway project and the other potential
남북 철도 연결 프로젝트 등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가능성 있는 남북 경협이 북한을 위한 바람직한 보상책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견인할 역할은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미국의 관점으로는 미국을 위협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된 현 상황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미북 협상의 앞날은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 lot of it depends on Kim Jong-un.
Yeah.
Because I think from the U.S. standpoint, we're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 has halted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재 완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미북 협상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핵 협상 과정에 낙관하기에 앞서 북한에 보다 많은 비핵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북한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see more movement from the North Koreans before we speak optimistically about the process.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대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issue is that North-South relations are moving faster than the stalled talks on denucleariza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을 북한은 미안간 균열을 조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법무부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금 몰수 소송장에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동원해 단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몰수 소송은 북한 정권을 비롯한 제재 위반자들이 사용한 주거래 화폐가 미국 달러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6일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의 회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고객이나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은행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해외 지점의 대리인들을 통해 위장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역시 미국 달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북한의 위장 회사들이 상품 거래업자나 또 다른 위장 회사 관계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송금책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달러를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가 거래에 이용됐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금융망이 이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미 애국법 311조 등을 적용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북한의 불법 거래에 적지 않은 회사가 동원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번 몰수 대상에 오른 회사는 3개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개의 회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래를 20여 개의 회사가 동원된 복잡한 거래로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고 궁극적으로는 미 금융망 접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에 등장한 회사 중 7개는 북한 은행들이 만든 위장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위장회사들의 실명 대신 1에서 7번까지 번호를 붙여 불법 거래 방식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을 포함한 북한의 은행들이 이용했다고 명시된 1번 위장회사의 경우 지난해 싱가포르의 한 회사로부터 두 차례 60만 달러의 돈을 송금받고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 2번 위장회사를 통해 35만 달러를 건네받는데 이 2번 위장회사는 당시를 전후해 또 다른 회사 두 곳과 125만 달러를 주고받는 거래를 합니다. 또 3번 위장회사는 이미 1번과 2번 위장회사와 거래를 했던 회사에 돈을 보내고 이후 이번에 몰수 소송을 당한 중국의 에이펙스 초이스사와 이 회사의 관계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 달러를 이체받기도 합니다. 북한의 위장회사 3곳이 여러 회사를 이용해 서로 돈을 옮기면서 각종 물품에 대한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위장회사가 본래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거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도 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음식 첨가물 취급회사로 알려진 4번 위장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로 제재 명단에 오른 단둥 지청 금속회사와 임업회사인 위안이 우드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고 수산물 회사인 6번 위장회사도 위안이 우드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밖에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중국 국적자의 경우 2번 위장회사 등으로부터 파라핀 왁스를 구매했다고 증언했지만 2번 위장회사는 왁스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실제 물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회사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이번 소장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입니다. 특히 단둥지청 금속회사는 지난 2016년 7월 18일 벨머 매니지먼트에 18만 9,980달러를 이체한 뒤 같은 해 9월 27일과 11월 9일 각각 23만 달러와 14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합니다. 중국 회사인 단둥지청은 북한산 석탄을 사들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동시에 법무부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기업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을 대신해 러시아 정유를 구입해 북한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각기 다른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구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둥지청이 북한이 아닌 벨머 매니지먼트에 이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으로부터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정부가 기소한 싱가포르 국적자 타니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총 주식회사 역시 사업 분야가 다른 에이펙스나 위안이 우드 등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소장에 명시됐습니다. 현재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총 4건으로 전체 금액은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벨머 매니지먼트에 제기된 금액이 699만 9,925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단둥지청이 408만 달러,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3개 기업 316만 7,780달러 순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로 피소된 단둥 홍샹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계좌 25개가 몰수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의 NPT 복귀를 복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NPT가 미국과 국제안보에 대한 귀중한 기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NPT 복귀를 첫 번째 결의 항목으로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협상을 통해 이뤄진 미북 비핵화 합의에는 북한이 양호한 상태의 회원국으로서 NPT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분담금과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IAEA의 추가 의정서에 대한 보편적 채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 추가 의정서는 핵물질과 관련 장비 시설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기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핵안전협정입니다. 이외에도 결의안은 미국은 이란의 NPT 준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준수하고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결의안은 엘리자베스 워런, 다이앤 파인스타인, 딕 더빈, 에드워드 마키 등 7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으로는 랜드폴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상원으로 넘겨진 결의안은 회기 종료일인 12월 14일 전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이란 핵사찰을 담당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기술적으로 2년이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추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감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북한의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어떤 핵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플루토늄 추가 생산과 연결지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I think that for the time being, most likely not.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 가동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메가와트 원자로 역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발언만을 가지고 북한이 추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려 한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일상적으로 하는 원자로 보수 작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AEA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까?
You get equipment ready because you need to do verification.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과 전문가 교육, 장비 준비 등이 있습니다. 사찰단을 해당 검증 시설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증에 사용될 장비는 사실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IAEA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Which means that you need to look the reactors.
여러 임무가 있겠지만 먼저 북한이 어느 선까지 사찰과 검증을 허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원자로 내 연료량 측정과 시료 채취 작업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루토늄 사용량을 알아내는 겁니다. 또 실험용 경수로의 우라늄 농도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시설을 찾아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몇 개의 무기를 제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기 제조시설을 사찰하는 것도 IAEA의 몫입니다. 이후에는 이 같은 핵무기 원료 생산시설과 무기 제조시설 또 농축공장 등이 재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IAEA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핵 관련 시설 폐기에 대한 시간표 등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면 IAEA는 기술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You go there. You identify each of those.
가장 먼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명시된 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점검한 뒤 봉인 조치를 합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을 감시할 카메라를 설치하죠. 북한이 핵물질을 그곳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과정이 첫 단계입니다. IAEA는 폐기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이후 작업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에 대한 폐기 방안에 어떤 합의를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북한 핵시설을 직접 사찰하신 적이 있는데요. 북한을 검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Well, the question is how do they cooperate? This is the first thing. You know,
북한이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과 핵 관련 시설 등을 완전하게 신고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죠. 과거에도 이 점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또 북한이 사찰 시기와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숨기려 할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Yes, but you know, it depends how well it is hidden and how big it is.
비밀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은밀하게 숨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IAEA가 갖고 있는 정보와 장비 등 모든 것을 동원하면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가 완전한 것인지 여부를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IAEA는 이를 토대로 지난 1993년에도 북한의 신고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찾아내는 데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추후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10년에서 20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Technically, if there's no political restriction,
yeah.
I think most of it can be done in 2 years' time. So that
정신 문제와 연결짓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2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과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핵물질을 반출하는 데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는 상당히 이론적인 겁니다. 북한이 과연 핵신고서 제출에 얼마만큼 협조할지 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북한 핵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So, but not literally. For example, reactor.
모든 관련 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자로를 예로 들면 원자로 건물 전체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자로에서 핵심적인 핵 관련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없이는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으니까요. 농축시설의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심분리기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작업은 몇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금 빈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만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학자 또 기술자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아공의 비핵화 과정에도 핵 관련 핵심 과학자들을 모니터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소련의 경우 핵과학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했지만 북한은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다시 북한의 핵시설 사찰과 검증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 어떤 부분에 주력하시겠습니까?
A complete declaration of the history of nuclear program.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해외 어디에서 무엇을 반입하고 반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사례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와의 보고 메커니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학자, 기술자를 면담해 그동안 어떤 핵 관련 활동을 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검증 절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은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년간 도발을 중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영건 특파원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체 106,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핵무력 완성을 발표한 지 1년, 북한은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채 대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는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지난 1년은 북한이 적어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1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췄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1년 동안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불신의 1년이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1년은 대단히 큰 결심의 큰 스텝으로서의 1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한쪽은 좀 속도를 빠르게 가고 싶어 하고 한쪽은 좀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어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 동안에 정말 irreversible한 스텝들을 밟아 나가야 한반도에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그야말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은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소장도 지난 1년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e next steps and how do we consolidate this and also of course also to build
다음 행보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긍정적 상황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 보장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닌 다양한 대화 노력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춘 건 새로운 길보다는 미국의 최대 압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때문에 이뤄진 것이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결과에 따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상 때문에 했는데 뭐 그게 관리는 됐지만 비핵화로 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이고 거기서 터닝 포인트를 못 찾으면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지 재개.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발 중단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뭐 협상 차원에서 평화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한 전략적인 편법 차원에서 도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기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고 주변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게 곧 파키스탄식 핵불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과 더불어 한국을 통해 기대했던 대북 제재 해제도 여의치 않자 미국과 한국 모두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안보전략연구실장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가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제 북한도 우리 정부가 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북한 쪽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어디까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의지를 미국이 너무 과소평가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28일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하고 세계인들한테 자기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가능하면 비핵화하겠다. 나 전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체제 안정과 관련된 그런 조건은 미국이 들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다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할 것인가, 그거는 순전히 저는 미국과 우리의 역할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비핵화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 대학교 대학원 총장은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접촉을 유지하면서 제재와 억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과 목표를 매우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th in terms of policy as well as in terms of action,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consistent, temporarily as well as substantively.
가령 미국은 북한과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8건의 독자 제재를 부과한 반면 북한과 대화에 나선 올해는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만 7건 등 모두 10건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상황에 관계없이 매우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이런 미국의 비핵화 협상 기준이 낮춰지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미국 국민에게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북한 정부가 조만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 시간을 벌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으로 돕는 현 상황에서 도발을 재개하면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스완스트롬 소장도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But I think it's extremely small. Because this current situation is actually extremely beneficial for DPRK.
남북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 사회의 기대도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전을 오히려 약화하는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북 간 위기 상황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에는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최고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는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서쪽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8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2도. 장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9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7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해군 장병과 군함이 러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이번 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경비함정은 지난 25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함정에 발포하고 납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 해군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에 군함과 보급선을 파견했다며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 어디서든 항행의 작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것이라며 타이완군은 이 지역에서 선박의 통과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중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9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법원 법정에서도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9일 특검 측이 제기한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코언 씨는 이날 뉴욕 연방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2017년 상원정보위원회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려는 문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코언 씨가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려는 계획과 특정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코언이 허약한 인물이라며 그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구테우스 총장이 28일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테우스 총장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